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다섯 번째 성경인 사도행전 H 사도행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분위기를 비추고 집에서 떨어지며 기쁨과 순정한 마음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저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는 교회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다고 했고 저번 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은 그렇다면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 즉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함께 알아보면서 정말 성경적인 조명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돼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두 종류를 말할 때 우주적 교회와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우주적 교회다. 이 우주적 교회의 통치는 그리고 섭리와 경륜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이 아니면 어떤 나라가 아니면 어떤 개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총칭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지역계 교회인데 지역계 교회라고 하면 뭐냐면 전 세계 각 나라 안에 있는 각 지역 안에 있는 개별적인 독립교회들을 가리켜서 지역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 교회는 우주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역 독립계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 독립계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혹시 노회일까요? 총회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관일까요? 독립회 교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렸듯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 위에 이 만물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세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지역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거 잘 섬기도록 통치하도록 잘 섬기도록 지배하고 군림하도록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혼자 하면은 판단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목회사역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재직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둬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냐면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교회가 국가를 이렇게 주고 나중에는 국가가 교회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죠. 그래서 마치 주종관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정치적으로 국가를 끌다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됐다. 좋은 현상 같으면서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입장은 뭐냐면 바로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회 교회,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도 총회도 그 다음에 어떤 국가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신앙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일대일, 나와 하나님과의 얼마나 일대일 관계를 잘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공동체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함께 중요하다고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그러니까 한 개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전도 선교를 하고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신약성경 전체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함께 해라 서로 해라, 서로 해라, 함께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로 함께 해라.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개인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우연히 어떤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이 기독교 2000년 이상의 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와, 이게 옳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와 저게 옳은가 봐 이런 비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성경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역사적인 신학에 대해서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면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는 나만한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나타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들이 성경 쪽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지 아세요? 성경 해석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 본문 비평을 할 건가, 수사학적으로 할 건가, 이런 해석학 전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해석학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딱 가르치고 신조등주의나 자유주신학 입장에서 가르치니까 와, 이 목사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편협되고 치우친 그런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이 정말 이 무지와 지식이 짧은 데서 오는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알고 정확히 알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배경은 언제 나왔냐면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나왔어요. 보세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도 침공해서 그냥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 하면서 공예배를 인정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몇백 명만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제 수면 위로 교회 신앙을 마음껏 해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졌죠. 할 일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사람들이 주일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Sunday Christian. 그래서 주일만 예배를 딱 드리면 자기 신앙을 다한 것처럼 그런 50%.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미사 드리면 마치 그게 종교적인 활동을 다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패턴으로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16세기에 1516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출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출현이 아니죠. 정확히 그 가지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잘했는데 그러나 거의 1세기 동안에도 무슨 잘못된 실수를 했냐면은 캐톨릭의 그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갖고 나서 약 100년 가까이 뭐냐면은 그냥 그 공동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것만 중요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17세기가 되면서 독일에서부터 아니다. 공동체 신앙도 중요하지만 개인 신앙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경건주의자들이라는데 그 경건주의자들의 대부분 무브먼트가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나와 하나님 내가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래서 기도는 집에서만 하고 성경도 집에서만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무슨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반밖에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은 공동체에 이것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면 전혀 하나님과의 영적교제를 안 해. 이것 또한 5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유할 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의 집과 몸으로 비유를 했죠. 오이코스. 헬라어 집. 근데 여러분 집이 있으려면은 여러분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건강한 집이 있으려면 보세요. 터가 필요하죠.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작업. 기둥이 있어야 되죠. 벽이 있어야 되죠. 창문도 있어야 되죠. 지붕도 있어야 돼요. 실내 장식도 해야 되죠. 방도 있어야 되죠. 욕실도 있어야죠. 배선도 돼야 되죠. 전등도 있어야 돼요. 난방시설도 돼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부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게 집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잘 만들어 놨는데 지붕이 없어요. 좋은 집입니까?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 성경에서 집을 비유할 때 그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게 있듯이 바로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몸으로서 비교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60조개의 세포, 그리고 조직, 그리고 기관, 그리고 몸의 개인의 개체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보내보겠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예배를 했더니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고 정확한 킬로미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맞추신 분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게이를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 드셔야 될 분은 두 마리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두 개인데 둘 다 맞추면 두 마리니까 저는 집안에 파티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60분 가까이 되는 분이죠.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있잖아요. 무엇을 볼 때 가장 큰 혈관까지 해서 혈관을 일자로 쫙 늘리면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난 지금 막 머리들이. 혈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길이가 총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7만.
7만. 뭐 어차피 못 맞추신 것 같아서. 자, 한 분만 더 기회를 줄까요? 성민? 오, 나의 사랑 성민? 자, listen to me. 오, 여기 친구에게 말을, 그건 토스를 하고. 아, 잘 모르는군요. 그냥 대충 쳐. 5,000?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두 번 반을 걷는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입니다. 왜 손 들었어요? 아, 이미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이제 성경이 이제 손 들고 어떻게 내가 말을 했는데.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에 특별히 회의 같은 데 보면 이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지문 인식을 하는데 지문 인식이 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몇 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만 분의 1.
그러면 같은 사람 지구에 여러 명 있다는 거네요? 아이, 박지사, 생각하면서 말을 해. 우리 아까 택하니가 0.1% 그러니까 0.1%면 1000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문 인식을 안 하지, 프로그램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너 열심히 찾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아무 인간이 많은 사람은 우리 인구가 살 수가 없어. 같은 지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민. 70억. 조금 있죠. 지구의 인구가 좀 더 살면 70억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네 말고 또 한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저쪽을 안 줄게. 왜냐면 똑똑한 학생들을 주면 안 돼요. 약간 이쪽으로. 네. 자, 못 맞춰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답을 말할 수 있도록. 640만 억분의 1. 이 지문 하나가 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640만 억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지문 인식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몸과 지구로 비유를 했던 이 교회,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빨리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원래 교회, 원형 교회, 그리고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델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내면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막전의 찐빵처럼 따끈따끈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전혀 이 손색이 없는, 흠과 그빛과 단점이 거의 없는, 원래 성령께서 주도하시고자 했던 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성경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20, 20, 20, 20, 20,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능이 균형 있게 되어지고 있으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교회를 섬길 때, 설령 우리 교회 평가할 때도 이 다섯 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여러분 정확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26절을 봅니다. 2장 46절을 봅니다. 자, 첫 번째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구원받아가지고 침례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이 한꺼번에 몇 명이었다?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참여했다. 이게 뭐냐? 바로 이들은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런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다 함께, 성전이 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냐?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또는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자기의 삶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는 큐티를 하는 거라는 성경 이름은 하나님과 일대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즉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도 있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이 두 가지의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이 교회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저기 자기만 알고 아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남편만 다섯 명, 그리고 더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남편을 다섯 명이나 두고 살았던 정말 이 타락의 삶을 살았던 어떤 여인이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을 믿게 해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나마 조상들에게 들었던 지식이 있었어요. 저기요, 선생님,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나라가 분열이 됐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잘 들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질 때가 오는데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것이 성취되고 실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영역일까요? 기도는 어떤 영역일까요? 기도는 예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일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됐습니다. 교육, 훈련,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물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주 정말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는 동안에 메인 미니스트리, 주 사역이 뭐였냐? 바로 거의 90% 가까운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살아라. 집들은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가르쳐라 라고 지시를 하시고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이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서 제자들이 뭘 했냐? 바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 했냐?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 즉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8장에 갑자기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더 이상 받으면 안 돼, 우리만 이렇게 잘 돼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핍박을 줬어요. 핍박을 주니까는 갑자기 그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안디옥 지역에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그런데 목표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우리를 보낼까? 라고 했을 때 11장에 보면 드디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방인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양육이 안 돼 있어, 잘. 그때 막 새로 그때 안디옥 교회에 갔던 평신도들이 막 전도하는데 뭐 사람들은 넘치는데 저기 목회자는 바나바 혼자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라고 했냐?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또 이 크리스찬 영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최초로 등장하는 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 그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비아냥거리고 비아발언이었어요. 이 예수님 닮은 것들, 에이구 예수님 닮은 것들 비아냥거리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명사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닮게 된 그 요인이 뭐였냐? 바로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뭐였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했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서 안디옥 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참 제자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1장 28, 29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 네가 나한테 배웠지 너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양육의 재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5년 동안 200주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인물, 주제, 사건, 성품개발, 성경대탐험, 그래서 5년 동안 200주를 통해서 어린이들 교육합니다. 청소년들은 몇 년인지 아세요? 6, 7, 8, 9, 11, 12. 6, 7, 8, 9, 11, 12야. 6년이죠. 6, 7, 8, 9, 10, 11, 12. 몸 하나 빠지지 않아요. 7년. 왜냐면 7년 동안에 봄학기 가락이니까 14과목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이상은 인물이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의 증거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증거해서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친 일에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세 번째 기능은 뭐였냐? 교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떡은 성만찬 때 쓰이는 떡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바로 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나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뭘 했냐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집에서 오이코스 집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모였어요. 그리고 나면 집마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에게 배웠던 것을 같이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에게 이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제 그 말씀을 딱 하고 나면 모여갖고 카톡에다가 맨날 이상한 이야기,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딱 모아가지고 카톡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나는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자꾸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 너는 이런 의심이 생기는 기도 제목이 없느냐?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서로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제를 했어야 돼요. 하셨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딱 모여갔고 하는 말. 아이고 어디가 물건상이야? 아이고 어떤 식당이 밥이 맛있디야? 아이고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며? 이거 아주 이게 춥고 이거 아주 막 요즘 깊이에 어떤 좋아요. 우리가 인간 삶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 주 내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맨날 놀아. 수다 떨고 놀고 이것도 뭐 스포츠 이야기하고 뭐냐면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야 주님 안에서 교제가 참 좋아요. 뭐 주님 안에서 교제예요. 그게 개모임이라니까. 개모임. 교육, 자녀 교육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개. 스포츠 개. 무슨 개, 그 다음에 쇼핑 개, 이렇게 하면서 개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서로 그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근데 앞에 중요한 본질을 하지 않고 뒤에 것만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삶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음식도 먹었으니까 같이 먹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재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교재의 목적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게 교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재의 유익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교제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뭐라 하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교제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하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친하고 마음에 가깝다고 해서 끼리끼리 노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세요. 교제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되어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또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마음 없는 사람하고 계속 사람을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맞는 이게 있어야 서로 사람이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 보면 나눠주고 힘쓰고 그랬습니다. 나눠줬다 힘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유익만 취합니까? 그런데 네, 앞에 보십시오. 옆사람 좀 하시고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자기 유익만 생각을 합니까?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 다음에 얻는 것도 있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도 있고 함께 헌신을 하고 나눠주고 힘쓰고 그래서 이 교제할 때 교회 안에 교제에서 이 암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기적인 태도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제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 세워봐야 된다. 아 누구 봤더니 너무 좋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런 단점을 봤다. 약점을 봤다. 아니, 그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약점과 단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다 두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친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하고 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무너뜨립니다. 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함께 남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모이면 먼저 신학적인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지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나눌 수 있겠는데 말씀의 영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원형적인, 모델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전도 및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5장에도 8장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2장에서는 사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4장에서는 믿는 무리, 5장 교회 성도들, 6장 열두 사도, 7장 스데반이 전도하고 8장은 흩어진 성도들이 그리고 빌립이 전도했고 9장은 바울이 전도했고 10장은 베드로가 전도한 모습, 11장은 바나바가 전도한 모습, 그리고 12장은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국내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 국내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세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 바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 지역을 사람들을 전도하면 전도, 이거 해외에서 전도하면 선교.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에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봉사 공동체입니다.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또는 재산을 통해서, 왜냐면은 없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그것을 기부를 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나눠줘서, 왜냐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청년 시절 충격적인 한 사건, 그때 계기로 제가 어쩌면 그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좋고 좋은 직장이면서 굉장히 가쁜 직장에 다니는 토이 형제가 자기 목장 식구가 상을 당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당했는데 이틀 동안 회사에다가 휴가를 신청해서 빼가지고 이틀 동안 두 형제가 자기 설계하는 굉장히 조선소에서 중요한 역할인데 그 형제를 위해서 두 사람이 이틀을 휴가를 입고 그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희가 갔는데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저녁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탄목사님이 그 직장 좀 다니잖아 그랬더니 이틀 휴가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해봤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발과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외적인 봉사, 바로 교회 안에 봉사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0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라고 했죠. 대외적인 봉사입니다.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 같은 경우 딱 교회를 교육과 놨더니 우리는 별로 문제도 없이 그냥 익숙해져서 있는데 딱 보시더니 여기 전등이 불이 어둡네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있고 발전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직접 본인이 구입해가지고 직접 고쳐주시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모든 전등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뭐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러한 쉽게 말해 이런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 다른 봉사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건 굉장히 한 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비근한 얘기로 들은 겁니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봉사 많이 해주시죠. 식사도 하시고 어린이 지금 열심히 해서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이 빅토리아와 그 다음에 캐나다와 더 나아가 세계까지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다섯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똑똑하실까 바로 이해를 할 겁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교재, 전도선교, 봉사 이 다섯 가지가 균형있게 돼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칩니다. 열심히 교회가 구제를 해가지고 무슨 영역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5대 기능이 뭡니까? 봉사입니다. 열심히 생교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전도 선교. 가족 사랑이 중요하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족. 가정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어떤 영역을 말합니까? 교제 영역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영역.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 영역. 훈련이 중요하다? 교육 영역.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훈련 영역. 나눔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교제와 봉사 영역. 사랑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요? 교제 영역.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사랑인 교육. 예배. 근데 여러분, 이 5대 기능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잘 모르면, 이걸 모르면, 성교가 중요하다고 하면, 성교가 중요한 거. 구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구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균형있고, 균형있게 진행이 돼야 건강한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원형교회가 그 모습을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 성경에는 5대 기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공동체와 DNA 부분에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